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다음에 뭐 할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다가 그거 겨울왕국과 눈의 여왕의 비교 분석
아 그거 재밌겠다 겨울왕국 감흥 없이 본 분이시래요. 별로 재미없었대요.
저도 그냥.
나도 그래요? 감흥 그거밖에 없었어. 이런 나쁜 시키 이거.
뭐지?
그 남자.
한스. 한스가 그 배신의 뭐라고 하지? 공주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 난 그 CD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레디고 부를 때
트링이라는 거 아 저 레디고를 너무 좋아해서
길거 그때 인사동인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 중학생들이 그거 막 신나게 부르면서 걷고 있는 거
나는 그거 레디고보다 솔직히 노래 그걸 더 좋아했어
아 드리워너리스타오맨 네 우리 회사의 팀장님 중 한 분이 딸이 이제 둘 있는데 그 중 한 딸이 이제 팀장님이 화장실 들어가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화장실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그러고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엄마 저리가 안 나 해야지. 그러고 저리가 안 나 하면 간다고.
귀여워.
잃어버린 당신의 동심을 찾아드립니다. 동화 들려주는 여자.
당신의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드립니다. 동화 들려주는 여자. 저는 동화 들려주는 여자의 진행을 맡고 있는 역행소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쓰레기 마녀입니다.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일단 소개부터 하시고 제가
네. 네, 얼른 소개할게요. 네, 페어리입니다. 네.
또 놀러온 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저번 주 녹음 때 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딱히 막 정해놓은 이상형이나 혐오스러운 사람을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 부분이 좋아, 이 부분이 싫어. 근데 이 부분이 싫어를 모아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못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취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남자가. 나한테 말 걸어도 막 싫고 막 이러는 거야. 착한데.
역행수님 왜 이렇게 굳으셨지? 아, 착해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아, 본인의 취향에 네, 맞지 않는. 네.
그러니까 되게 허세끼 있고 느끼하게 생겼어요.
아, 생긴 게?
네.
하지만 착한?
착하긴 한데 허세끼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외형적으로는 저보다 이제 키 작고 왜소한 남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되기로는 안 된다 이거요.
맞네, 쓰레기.
저보다 작고 왜소가 작은데 몸에 털도 많아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수북한 거예요. 그리고 구렛나룻을
턱까지 길렀어요.
이렇게 길러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 누구지? 옛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걔처럼 아, 진짜 밀어주고 싶은데. 난 진짜 요즘 너무 내가 쓰레기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살려? 어디서 어디까지 지어야 되지?
고뇌에 빠지는 순간.
앞에 쓰레기라고 말을 했으니까 왠지는 얘기는 나올 것 같고.
그럼 다시 할까요?
느끼는 애매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한번.
좋게 수습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려고?
네, 노력은 하는데요. 네, 노력은 합니다. 이거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뭐 차별만 안 하면 되죠.
네, 왜냐면 내 남자친구가 될 게 아니니까.
아, 그쵸, 네. 그쵸. 그냥 뭐 알고 지낸 사이면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원래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다가가기 그냥 거리낌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에,
먼저 조금 다가가기 네. 조금 약간 네. 그런
네가 다가와라 친해지려면 네가 다가와라
괜찮은 수습이에요. 네, 괜찮은 수습이에요.
난 쓰레기야.
여러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 그러니까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취향이에요.
그게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더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착하긴 하죠.
네.
이게 보통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진짜 나쁜 부분 90%는 말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착하긴 해요. 진짜 싫은 거야. 진짜 별로인 거야.
아니면 뭐 성격 다 까고 얼굴은 괜찮아요.
아니 이게 되게 이상형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지.
혹시 그렇게 정말 자기 취향이랑 정반대되는 사람한테 빠지면 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못생긴 남자한테 빠지면 출구가 없다잖아요.
진짜요?
그래요?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외모에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긴 스타일이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도 미안해요. 내가 내 월요일부터 잘할게요.
어쨌든 지난주 피드백이 제대로 어쨌든 지난주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면은 이거는 먼저 로즈님한테 물어보면 들어보셨어요 지난주 거?
네 저는 네. 거기서 빵 터졌어요. 그 낯선 여자의 목소리 들리는 부분 스포일러 있다고
보이스예요. 보이스.
못 하신다고 했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믿었어요 저는.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내보내면은 혹시라도 스포일러가 사실 나쁜 거잖아요. 한 사람의 재미를 앗아가 버리는 그런.
그렇죠.
때문에 한번
앞으로는 주의해서 말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참여해 보신 게 뭐?
그냥 내 목소리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어색한 건 없는 것 같아.
주변 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안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안 알려줌.
안 알려줌.
크리스탈님은 무슨 이야기 있었나요?
근데 그 크리스탈님은 요즘 좀 그 네. 오늘 있는 스케줄 때문에 되게 바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아직.
지난주는 확실히 사람이 늘어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좀 분량을 좀 많이 넣었어요 일부러 좀 덜 자르고.
네, 좀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긴 편이었던 거예요?
좀 편집도 좀 덜 그러니까. 제가 업로드를 되게 빨리 했잖아요. 녹음한 시간에 비해 그게 편집을 많이 안 가했어요 생각보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내용이 흥미로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더 추가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별로 그렇게 시간 들여서 편집하지 않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근데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좀 벌써 그 조음이 벌써 몇 번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짧은 말하는 순간에도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저희가 정말 그 안드레센 동화가 아닌 다른 동화를 준비해봤어요. 이번 주는 신데렐라. 너무 유명한 동화이기도 하고 사실 신데렐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저희가 앞에서 한번 그 엄지공주 이야기할 때 제가 끝날 때쯤에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 이 타자화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서 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엄지공주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좀 더 비교하면서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신데렐라는 샤를 페로의 신데렐라죠. 샤를 페로의 신데렐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이거 너무 내가 생각하고서 너무 느끼하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자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한 선량한 귀족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품행이 매우 오만불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악독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자기의 못된 성질을 꼭 빼닮은 딸이 둘 있었는데 그 두 딸 역시 하는 짓이 자기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반면 귀족인 남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냥하고 더없이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했던 자기 어머니의 착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요. 계모는 신데렐라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자마자 그 못된 성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남편 딸의 착한 성품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의 고운 마음씨에 비해 자기 두 딸들이 더욱더 못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계모는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신데렐라에게만 시켰습니다. 부엌 설거지와 계단 청소는 물론 계모와 다 큰 처녀인 두 딸의 침실까지 신데렐라가 도맡아 깨끗이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신데렐라는 집 꼭대기 지붕 및 다락방에 있는 짚을 넣어 만든 초라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언니들은 아주 멋진 침대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볼 수 있는 거울이 있고 바닥엔 네모 반듯한 마감재로 호화롭게 꾸며진 침실에서 편안하게 잤습니다. 가엾은 신데렐라는 온갖 고초를 아버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며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다가 오히려 계모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아버지에게 꾸지람이라도 듣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막내를 보통 퀴상드롱이라고 불렀는데
퀴상드롱이란 프랑스어로 재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집안일을 모두 끝낸 다음 벽난로 한 구석에 제가 쌓여있는 곳에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모의 둘째 딸은 큰 언니처럼 그렇게 심술궂지 않아서 그냥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신데렐라란 영어로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데렐라가 아무리 낡고 초라한 옷을 입어도 더없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두 언니들보다 100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자가 무도회를 열기 위해 모든 귀족들을 성으로 초대했습니다. 계모의 두 딸도 제법 품위 있는 용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받았습니다. 무도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그들은 매우 신이 나서 자기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과 모자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에게는 또 다른 일거리가 생긴 셈이라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옷을 다름질하고 장식용 소매뿌리를 예쁘게 주름 잡는 일까지 도맡아였습니다. 언니들이 신데렐라가 그렇게 손질해준 옷만 입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언니는 빨간 벨벳으로 된 옷에 영국식으로 꽃을 장식해달라 했고 둘째 언니는 평범한 스커트 대신 금실로 꽃을 수놓은 망토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줄무늬 옷으로 그 누구보다 돋보이게 해달라며 신데렐라를 들볶았습니다. 게다가 계모의 두 딸들은 가장 솜씨 좋은 미용사를 불러 자기들이 아주 높은 신분의 아가씨로 보이기 치장했으며 당시 유행하던 애교점을 인류 제작자가 만든 것으로 사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진 모양을 낸 두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부른 다음 어떤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신데렐라의 미적 감각이 두 언니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언니들이 아름답다고 말해주었고 심지어 직접 머리 손질까지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언니들이 정말 바라던 바였습니다. 신데렐라가 언니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 언니들이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신데렐라, 너도 무도장에 가면 정말 신날 것 같지 않니? 당치 않아요. 놀리지 말아요. 전 그런 곳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 맞아. 퀴상드롱이 무도회에 가면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그러는 동안 한 언니는 속으로 신데렐라가 자기들 머리를 흉하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착한 아이여서 정말 완벽할 정도로 훌륭하게 언니들 머리를 꾸며주었습니다. 계모의 두 딸은 무도회에 갈 생각에 들떠서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를 더 가늘어 보이게 하려고 코르셋 끈을 너무 꽉 조인 나머지 줄이 12개 이상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매일 거울 앞에서 모양만 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계모와 두 딸은 성으로 떠났습니다. 신데렐라는 가능한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자 신데렐라의 맑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홀연히 나이 든 요정이 나타나 눈물에 흠뻑 젖은 신데렐라를 보고 왜 그렇게 슬피 우냐고 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사실은 저도
신데렐라는 너무 슬퍼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말했습니다. 무도회에 가고 싶은 거로구나. 그렇지?
네. 하지만 전 갈 수가 없어요.
신데렐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너도 품이 있는 아가씨가 되고 싶지? 내가 너를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줄게. 요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를 침실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원에 가서 호박을 하나 따오렴. 신데렐라는 즉시 정원으로 가서 가장 잘 여문 호박을 따서 요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호박이 어떻게 자기를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건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요정은 호박 속을 모두 파내어 껍질만 남긴 다음 요술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호박이 갑자기 온통 금빛으로 장식된 아주 멋진 마차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요정은 신데렐라의 다락방으로 가서 쥐덫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정은 거기에 있는 생쥐 6마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신데렐라가 쥐덫의 뚜껑을 조금 열자 생쥐들이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온 생쥐를 요술 지팡이로 톡 치자 생쥐는 금방 멋진 말로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정은 생쥐 6마리를 모두 아름다운 쥐색이 마차를 끄는 6필의 멋진 말들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정이 마부를 만들 재료를 곰곰이 궁리하자 신데렐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쥐도체 몇 마리 더 있을 테니 그걸로 만들어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얘야, 어서 가져오너라. 요정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신데렐라가 쥐덫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쥐가 세 마리 있었습니다. 요정은 그 중에서 수염이 가장 긴 쥐를 한 마리 집어들고 요술 지팡이로 가볍게 톡톡 쳤습니다. 그러자 그 쥐는 몸집이 커다란 마부로 변했습니다. 마부의 코 밑에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아주 멋진 수염이 있었습니다. 요정은 계속해서 신데렐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정원에 가보면 물뿌리개 뒤에 도마뱀 6마리가 있을 거야. 그걸 가져오렴. 신데렐라가 즉시 정원에서 도마뱀 6마리를 가져오자 요정은 그것을 하인들로 변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제복 차림의 하인들은 곧바로 마차 뒤쪽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 자세로 말이죠. 그러자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무도회에 갈 준비가 다 되었구나. 정말 신나지 않니?
그렇긴 하지만 제 옷이 너무 초라해서 이것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데렐라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정은 요술지팡이로 신데렐라를 한번 가볍게 톡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데렐라의 낡고 초라한 옷이 더없이 아름다운 금실과 은실로 수를 놓고 온갖 보석들로 장식된 아주 화려한 옷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구두 한 켤레를 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차려입고 마차에 올랐습니다. 신데렐라가 막 성으로 떠나기 전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는데 자정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도회에서 자정을 넘기면 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말들은 생쥐로, 하인들은 도마뱀으로, 그리고 화려한 옷도 모두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자정이 되기 전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성으로 떠났습니다. 신데렐라가 성에 다다르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품 있는 공주가 막 도착했다는 전갈이 왕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자는 황급히 나가 그녀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손을 잡아주어 마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도장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신데렐라가 들어서는 순간 무도장에는 갑자기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춤을 추던 사람들도 우뚝 멈춰섰고 우아하게 연주되던 음악도 모두 그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낯선 공주의 그지없이 아름다운 모습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무도장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어쩜 저리 더 아름다울까? 심지어 거기에 함께 있던 늙은 왕조차도 신데렐라를 바라보며 저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인은 내 평생 보지 못했노라고 왕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귀족 부인들은 신데렐라의 모자와 옷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저 정도로 아름다운 옷감과 솜씨가 대단한 재봉사가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그런 의상을 마련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귀빈석에 앉게 했고 잠시 후엔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게다가 신데렐라가 너무도 우아하게 춤을 추자 사람들은 더더욱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와도 왕자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왕자는 신데렐라를 바라보느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신데렐라가 그녀의 언니들 옆으로 다가가 앉고는 왕자에게서 받은 오렌지와 레몬을 나누어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계모의 두 딸들은 낯선 공주가 자기들을 친절하게 대하자 매우 놀랐습니다. 신데렐라가 언니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느덧 11시 4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데렐라는 바로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황급히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데렐라는 요정을 찾아가 고맙다고 말한 다음 내일 한 번 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내일도 와달라고 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정에게 그날 무도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데렐라는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잠에서 방금 깨어난 듯 하품을 하고 눈을 비비며 기지개까지 폈습니다.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에 왔다면 정말 재미있었을 거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정말 더없이 아름다운 어떤 공주가 왔는데 우리에게 아주 공손하게 경의를 표하며 오렌지와 레몬을 주었단다. 언니들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신데렐라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 시치미를 떼고 그 공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그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왕자가 그 공주 때문에 매우 근심에 빠져 있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다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미소를 지으며 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공주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어쩜 언니들은 참 좋겠어요. 저도 한번 볼 수 없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자부터 언니, 언니가 매일 입는 노란색 옷 좀 빌려주세요. 그래, 좋아.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대신 낡은 네 옷을 나한테 빌려주면 되겠다. 그럼 난 아마 미친 여자처럼 보이겠지? 자부터 언니가 비웃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데렐라는 언니가 분명히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언니가 정말로 자기 옷을 빌려준다고 했다면 매우 난처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이 되자 계모와 두 딸은 다시 무도회에 갔고 신데렐라도 갔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욱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말입니다. 왕자는 신데렐라 옆에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있다가 그만 요정의 신신당부를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신데렐라는 벌써 11시가 훨씬 넘은 것도 전혀 모른 채 자정을 알리는 첫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곧장 일어나 사슴같이 총총 걸음으로 사뿐히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왕자가 그녀를 뒤쫓았지만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는 너무 급하게 궁전을 빠져나오느라 그만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구두 한 짝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데렐라가 집에 달아났을 때는 조금 전까지 누렸던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차도 없고 하인들도 없었으며 오직 남은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옷과 궁전에서 한쪽을 잃어버린 작은 구두 한 짝뿐이었습니다. 왕자는 궁전 문지기들에게 혹시 어떤 공주가 성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촌부같이 매우 허름한 아가씨가 나가는 것만 보았을 뿐 지체 높은 아가씨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계모의 두 딸이 무도회에서 돌아오자 신데렐라는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보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그 공주가 오늘도 성에 왔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들은 그날 무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공주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갑자기 달아났고 너무도 황급히 달아나느라 그만 더없이 작은 구두를 한 짝을 떨어뜨렸으며 그녀가 남긴 것이라고는 그 구두가 전부였기 때문에 왕자는 그 유리구두 한 짝을 주워둔 채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 왕자가 그 작은 구두의 주인인 아름다운 공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왕자는 그 구두의 발이 딱 맞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왕자는 즉시 신하들에게 지체 높은 젊은 아가씨들을 비롯해 공작 부인과 궁정의 모든 귀부인들에게 구두를 신겨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계모의 두 딸에게도 구두를 가져왔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끝내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언니들을 바라보던 신데렐라는 그것이 자기 구두임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그 말을 듣자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비웃으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데렐라를 유심히 쳐다보자 그녀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한 신하는 신데렐라의 말이 옳다면서 이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은 그 구두를 신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데렐라를 앉게 한 후 구두를 신겨보았습니다. 그러자 전혀 어렵지 않게 신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그마한 발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모의 두 딸은 놀랐습니다. 게다가 신데렐라가 방금 신은 것과 똑같은 구두 한 짝을 주머니에서 꺼내자 너무도 놀라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정이 나타나 신데렐라의 옷을 요술지팡이로 툭 건드리자 신데렐라가 입고 있던 낡고 초라한 옷이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옷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계모와 두 딸은 그들이 무도회에서 본 아름다운 공주가 바로 신데렐라였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발밑에 엎드려 그동안 괴롭히며 구박한 것을 모두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언니들을 일으켜 안아주며 그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언니들에게 항상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같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신데렐라는 신하들과 함께 젊고 멋진 왕자가 있는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착하기까지 한 신데렐라는 계모의 두 딸을 모두 훌륭한 귀족 두 사람과 결혼시켜 오래도록 궁전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샤를 페로의 신데렐라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신데렐라가 저희가 준비한 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렇죠. 하나는 샤를 페로 버전하고 하나는 그림 형제 버전.
네.
내용은 너무 좀 다들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 그럼 그림 형제 거와의 비교?
네,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데렐라, 그러니까 디즈니 버전은 이제 샤를 페로의 버전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이제 그림 형제 버전은 그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그 잔혹 동화 있잖아요. 그걸로 알려진 원작이에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림 형제 거는 무슨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 쓴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저거는 진짜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버전이죠. 막 엄지발가락 자르고.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딱 나와 있는 그런.
눈도 멀고.
네. 마지막에 그 그림 형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앞에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구두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큰 언니에게 신겨봤는데 발이 작아서 그 발가락을 자른 다음에 신고.
네, 발이 커서. 네,
커서 발가락을 자르고 궁전으로 가는 도중 그 비둘기였나요?
네, 아마 비둘기일 거예요.
새가 이제
꾹꾹꾹 거리는 거 보니까 비둘기.
새가 말해주죠. 그 발을 보라고 지금 피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서 아, 이 구두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둘째를 신겼는데 둘째는 또 뒤꿈치가 안 맞아서 보면은 그 계모가 그런 말을 해요. 어차피 공주가 되면 안 걸어 다닐 테니까
자르거라.
자르거라 해서 뒤꿈치를 자르고 또 궁전으로 가는 도중 또 새가 말해주죠. 하고 마지막에 신데렐라가 신고 가면서 그 새가 이 신발의 주인이 맞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결혼식 날 그 두 언니가 그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새가 두 언니 그 어깨에 앉아가지고 그 눈을 쪼아요. 그래서 실명이 되는 그런.
네, 장님으로 살았다는. 네. 그리고 샤를 페로랑 또 조금 다른 점은 여기는 이제 그 요정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그림 형제 동화에서는 이제 어머니 무덤에 있는 나무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새도.
네, 새가
어머니가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죠.
그리고 뭐 신데렐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일 흥미로운 거는 그거더라고요. 왜 유리 구두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유리 구두가 아니래요. 원래 가죽 신발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유리 구두로 잘못 표기했다고.
저는 그게 오히려 잘못된 정보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뭐야?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네. 말씀드리는 걸로.
근데 어쨌든 유리 구두로 한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네. 예쁘잖아요.
그리고 가죽은 늘어나잖아.
근데 편한 건 가죽도 괜찮아잖아요.
맨발로 신어서 냄새 났어요.
아, 우리 동화를 던지고 찾아드리는 가죽이면 냄새났다니.
여러분의 동심 파괴.
어쨌든 그 유리 구두라는 제목에 또 다른 그런 게 나올 정도로 아무래도 유리 구두가 좀 더 상징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박마차와 유리 구두.
네,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신데렐라의 뜻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이 신데렐라더라고요.
네. 그, 그림형제 동화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네, 그것도 뜻은 똑같아요.
제투성이 아가씨.
네, 아쉠프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뜻은 같은 거.
그리고, 아, 이 동화는 저희가 앞에서 했던 동화들과 달리 딱, 권선징악이 진짜 딱 있고, 악역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앞에 했던 그, 안데르센 동화는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좀. 그렇게 악역으로 볼만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주인공도 뭔가,
네, 뭔가, 이게 뭔가, 그랬는데, 딱 진짜 악역과 선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가장 여기서 저는 최고의 악역은 계모나 언니가 아니라 그 신데렐라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 모든 것에 방관한.
그러니까요. 자기 그래도 자기 그,
친딸이고.
친딸인데.
혼날까봐 말을 못했대잖아.
그것도 있고.
매 맞는 남편.
그, 그림 형제 버전을 보면은, 거기서도 그 신데렐라한테 신데렐라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 제투성이 아가씨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쵸.
계모가 매력이 되게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모가 무지막지 한 거야.
판무파탈.
딸이건 나발이건 없어.
당신만 날 떠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악역은 진짜 그 이 무능한 아버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전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나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자주 등장해요.
그렇네요.
그, 예.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정말 주때없이 무능한 그런, 그리고 자기 친딸할 때는 막 화내고 막 그런 캐릭터.
네, 친딸한테 뭐 돈 좀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도 내가 네 아비지 않니? 네. 뭐 이러면서. 나중엔 욕을 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 신데렐라라는 캐릭터가 참 동화 속에서는 진짜 존재할 법한 그런 말도 안 되게 착하고.
말도 안 되게 착해, 진짜. 네. 이런 애가 어딨어?
말도 안 되게 착하고, 말도 안 되게 이쁘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적당히 착한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어찌됐든 자기가 그렇게 요정의 도움을 받은 거를, 네, 이제 계모하고 새언니들한테 숨겼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얘기하고, 정말 바보같이 착하고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
난 마지막에 다 용서했다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닌 척했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다 용서를 하게 된 거야.
자기가 여유가 생기면 너그러워지기 마련이긴 하죠.
아니죠.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큰 복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비가 됐어요. 그러고 막 이렇게 와서 막, 어머, 언니들 하면 언니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배가 아플걸.
와, 아, 그렇네요.
그래요. 얘 신데렐라가.
착한 게 아니었어. 네.
여우였어요.
귀족하고 결혼을 시켜줬다는데?
근데, 그래도 새 언니들 성격으로 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 정도 됐으면 남편 직위가 곧 아내 직위 아닌가요? 직위 아닌가요?
이제 동생한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그렇죠.
왕비님 오셨어요.
차 좀 내와봐.
방금 마녀님 얼굴을 봐서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개 살짝 차 좀 내와봐.
아, 무서운 사람들이야. 아, 이 정도까지 추측이 될 줄이야.
난 쓰레기야.
마녀님은 이래야죠. 마녀라는 이름이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
저희가 신데렐라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주제 이야기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먼저 이거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정의.
저는 이제 제가 언뜻 찾아보긴 했는데요. 그게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미국의 여작가인가가 이제 책을 쓰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래요. 근데 그 개념이 약간 어떤 거냐면 이제 여자가 그 너무 남자나 그런 남자한테 의존적이 돼서 이제 여자의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는 그런 게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남성에게 의탁하여 안정된 삶을 꾀하라는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 그 작가가 콜레트 다울링.
아,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먼저 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다 판타지는 조금씩 있지 않나요?
근데 여자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는 유명한데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남자들도 그 바보건달 콤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아.
그, 예.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정말 나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평강공주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바보건달 콤플렉스도 있, 뭐,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조금 다른 게, 바보건달은 예. 장군이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했지.
그러니까 노력을 시켜준 그 매개체가 평강공주가 나타난 거고, 신데렐라는 정말 한순간에
끝에서 끝으로
예,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올려준 그런.
그러게 생각해보면 바본달은 자신의 능력이 커진 거니까 이제 평강공주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는데 신데렐라는 결혼 후에 이혼하면 그냥 끝이잖아.
그래서 남자가 안 되는 거야. 배신하면 끝이야.
아, 평강공주 버림받으려나.
네, 이게 왜 지난주에 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외모가 아니라 자꾸 이제 능력 얘기하다 이제 또 능력 중심도 되지 않냐고 하는 게 남자는 반영된 게 이 바보온 달이 그 자신도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뭔가 로또처럼 이렇게 팍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을 키워주러 온 거잖아요. 평강공주가.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능력을 이제 남자도 능력을 중시하게 된 누차 말하지만 외모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남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착하면 되죠 뭐.
근데 또 이게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버려도 평강공주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키우면 되니까
그런 능력이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거.
평강공주는 또 얘기가 다른 게 최고의 직위 최고의 공주라는 그 위치에서 그 버리고 나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낮은 이런 거. 근데 반대로 신데렐라 컴플렉스 신데렐라는 그 내가 낮은 위치에 있는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남성이 나타나서 자신을 최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준 거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바보온달 콤플렉스는 좀 뒤쪽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판타지들이 어느 정도 좀 다 있죠.
그게 네,
사실 있죠. 없다 남성도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조금 상상을 하는데 여성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네. 그런 나나. 꿈을 네, 많이 꿨는데 점점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진짜 로또보다 힘든
점점 드라마가 화가 나.
그렇죠.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먼저 이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그 예. 장나라 나왔던 거.
아 그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그 운명처럼 널 사랑.
어쨌든 뭐 되게 막 너무 착해서 막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좀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장혁을 만나면서.
아 제가 네. 안 봐서.
근데 또 장혁을 만나다가요. 장혁하고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그 장나라를 좋아하던 남자 서브 주연인데,
서브 남주가.
걔가 또 키워줘요 장나라를 작가로.
아. 약간 이거는 바본달 같기도 하고.
네. 좀 더 이전으로 흘러가 보면은 아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 아. 이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도 아무래도 이 저는 이거를 제대로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니까 잠깐 내용만 조금 봤는데 이게 그 정말 가난한 소녀가 정말 그 재벌 2세대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그 소녀를 좋아하게 되는?
다는 아니에요.
네, 다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재벌 2세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부자인 애 둘이 서로 친구였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둘 다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죠.
막 싸우고 막.
네, 싸우고
탑 오브 탑.
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셨나요?
네. 나는 박지성이 결혼하기 전에. 아. 박지성과 결혼한다고 영국 1, 영국으로 찾아간다. 이 박지성이 뭐지? 운동하는 데 가서 같이 운동한다. 3, 싸다기를 때린다.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맞아, 저 패턴이 썬남에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2주 그는 깜빵에 가게 되네.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띠띠 변호사.
꽃보다 남자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파리의 여인.
아
이거는 그 박신양 나온 드라마죠.
네, 애기야 가자 했던.
와 아, 그게 제가 중학교 때 나온 건데, 정말 그, 여기저기서 그 애기를 찾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그 시절에도. 그거는 뭐 이제 자동차 회사 회장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아요.
뭐 했고.
그래서 그때 그 브랜드의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는.
아.
뭐 파리 여인도 있고 여기 쭉 나와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만 다 읽어드리면은 명랑소녀 성공기 프라하의 여인 발리에서 생긴 일 내 이름은 김삼순 마이걸 궁 환상의 커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좀.
커피 프린스 1호점까지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여기
좀 애매한 것도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의 그런... 공통점은 이제 그 참 현실이 힘든 여성이 정말 이제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갑자기 씁쓸해지지만 그런 남자와 이렇게 만나게 된다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다 인기 있었던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열광하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네 판타지를 찾는 네. 거죠
그렇죠 판타지죠 아, 자꾸 씁쓸해지니까 어서 진행을 하면 근데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아무래도 이런 드라마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럴까요? 영화는 없나? 신데렐라 컴플렉스. 귀여운 여인?
어,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예. 그 남성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기억 안 나요.
아, 왜 생각이 안 나죠? 그 제가 태어난 해에 나왔을 거예요, 그 영화가.
전 심지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 OST가 유명하죠, 그.
네, 야. 그... 노메로 아시였나? 아닌가? 아닌데. 이준실 오블리 아니죠?
아니요.
아, 귀여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항상 이렇게.
헷갈려.
프리티걸?
그, 어, 맞아, 프리티걸. 프리티우먼.
아, 프리티우먼. 워킹 다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계속 갈아입으면서. 네.
그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재벌 네. 이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아요, 여자 맞아요. 옷 갈아입으면. 막 이러면서 막 네. 계속 옷 갈아입히는
아니다,
게.
아니다, 계속 갈아입고.
그게 거기에서 처음. 네.
어. 아, 저는 그 영화에서 그게 되게 속 시원했어요. 그 원래 좀 배역이 말해도 되니? 이렇게 네. 말해도 되니? 창녀였잖아요.
아.
이렇게 복장이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너무 야. 그래서 그 명품 샵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원들이 무시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나와서 시무룩해 있다가 카드 있죠. 남자가 좀 카드를 들고 막 사면서 막 했던 당당하게 했던 그분이 저는
아, 맞아. 리차드 기어. 리차드
아.
기어.
리차드 기어.
그래서 이 영화 저는 그 OST가 가장 인상 깊은 게 그 덤앤더머에서 그 장면을 똑같이 패러디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둘이서 그 막 계속 옷 갈아입으면서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기억이 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많이 흔히 이렇게 선호하고 사랑받는 그런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진 분이 요즘도 많을까요?
모르겠는데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그게 일상이 됐어요.
아 맞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내려가서 어른들이 남자 좋은 남자 만나는.
맞아 맞아. 아니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이제 저도 20대지만 점점 이제 취업은 힘들어지고 급여는 정말. 낮인데 물가는 오르고 정말 집사기 하나 힘든 이런 시점에서 아 좋은 남자 하나 안 나타나나 이런 그런 생각이 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된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대신에 조건을 살짝만 현실화 시킨 듯한 아... 느낌 그러니까 막 예전 정말 막 재벌 2세 막 이랬으면은 지금은 뭐 전문직 종사자라거나 공무원 막 이런 그러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결혼이 너무 조건화돼서 그런가?
이거에 대한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흔히 있다 보니까 이제 까는 의미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제 좀 더 뭐랄까 자기가 이제 좀 더 주도적이고 이런 여성에 대해서 좀 더 비춰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한 2012년에 나온 노래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만원 오고 있는가라는 노래
아, 써니의
네. 그 노래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언제까지 그 백마탄 왕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그 생각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네. 이제 부모님들이 그거를 그런 콤플렉스를 자식들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있대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조건이 안 좋은,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또 집안 좋고 막 그런 사람 만나라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왜냐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죠.
집안의 상승.
네. 그냥 결혼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뭐랄까, 꼭 진짜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진짜 요즘 느끼는 게, 왕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뭐 그 어느 정도 좀 재산만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밥값 1,000원 아끼려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더 세일하는 옷 이걸 걱정 안 하고 나도 명품 사줄 수 있는 남자, 뭐 최소한 결혼하러 올 때 뭐 집 한 채 마련해 올 수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 기다리는 그런 심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많이 희석된, 많이 눈높이 낮춰가지고 이제 현실화된 그런 느낌?
더 진짜 약간 체감화되는 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 생각해보고 싶은 게, 신데렐라 뭐 꿈꾸고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이후도 과연 생각만큼 행복할까가. 신데렐라 얘기도 지금 결혼까지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신데렐라는 보면은 귀족의 영예긴 하단 말이죠. 그래갖고 춤도 잘 출 수 있고, 뭐 집안일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신데렐라는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뭐 재벌가의 드문드문 이렇게 시집가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쫓겨나거나 이혼하거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해도 별로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오, 진짜요?
그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있는 집 여자분이었는데 성형을 하고 그렇게 좋은 남자만 찾아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또 자랑을 하는 거죠. SNS에 막 우리 시부모님이 사준 차.
와.
이런 거. 네. 차. 그것도 외제 차예요. 그런 거 막 올리다가 얼마 전에 또 이혼을 한다고.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오프도로 레코드 느낌으로 재미로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판타지. 그런 거. 한 번씩 얘기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요즘은 글쎄요. 꿈꿀 연예인?
글쎄.
재벌 2세보단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어느 정도 선까지 되면은 나에게 이 백마탄 왕자님이다 찾아온. 판타지니까 조금 뭐.
몸 건강하고 빚 없으면 됐지.
아 그렇게 너무. 그래.
판타지. 그러니까 어느 선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
아 백마탄 왕자님.
내가 꿈에나 그려왔던 그런 사람의 기준은?
기준?
어렵다 되게.
되게 심오하게 생각하고 있어.
뭐 돈 재산 뭐. 빌딩 한 2채 정도 갖고 있고.
판타지니까. 판타지니까.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대업으로. 네. 그 정도면 뭐 백마탄 왕자님이겠죠. 뭐.
뭐
그런 나 생각했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네.
뭐.
그 있잖아 경제를 네, 움직이는 네. 보이지 않는 손.
시아버님이 뭐 애덤 스미스인가?
그런.
아, 그러니까 그 경제를 이렇게 네, 뒤에서 자지우지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흑막.
네. 근데 어딘가에 뭔가 하자가 있어.
어떤 하자요? 약간
뭐...
그 사람에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런
그렇죠.
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왜 그런 그래서... 왜 그런 왕자님을 꿈꾸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바라볼 수 있게.
오늘 좀 무서워요?
오늘 좀 떠났나요?
오늘 초기 정도 굉장히 좋으신데 오늘. 지금 육기선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왜냐면 이 하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마녀님한테만 매달리고 그래. 나를 버리지 마 이렇게.
넌 나만 바라봐.
무섭다.
왜 판타지 말하매?
이러다가 하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녀님 하자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좀 창피한 일을 하게 만든다던가 막
지금 역행하는 표정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무서워 그런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그 정도면 뭐 흔들리지 않는.
마녀님 같은 경우, 마녀님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페어리님 같은 경우는 뭐, 판타지?
판타지? 네. 저도 뭐, 돈만, 근데 저는 판타지로 하면은, 저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많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창작이나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제가 되게,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돈도 있고 사회에 대한 그런 좀 선망도 있고
인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딱 받고
되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재능 있는 사람으로만 판타지
약간 그런 정말 그 뭐 스테디셀러 작가인데 젊고 정말 잘생긴 건 아니지만 정말 매력 있고
괜찮아 사랑해요.
좋죠.
조인성 씨
좋죠.
뭐 로즈님 같은 경우는
네 판타지 네. 영부인?
권력, 돈과 권력이 다 있는 그런.
괜찮으실 것 같아. 왠지 그런, 정치계에서 잘 적응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흑막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정작 신데렐라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데렐라는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아니라는 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데렐라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족의 영예고 그리고 막 본인이 먼저 막 그런 그 신분 상승을 막 원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한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하려던 얘기가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이 뭐랄까 지금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분의 의견이니까 뭐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성은 언제나 권선징악을 목표로 쓰여지기 때문에 언제나 여성들은 착하게 바르게만 자라야 한다는 의미를 심어준다. 그리고 조금씩 어긋난 행동이나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거마저 나쁘게 보인다고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여성들이 백마탄 왕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남성들은 점차적으로 능력에 대한 괴리감에 빠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단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게 되는 사고가 확립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저도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흥미롭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특히 남성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인터넷 보면은 여성 비하에 대한 게 엄청 많잖아요.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마탄 남자만 기다리는 여성들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
점점 간극이 커지네요. 네. 남자, 여자의.
되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고, 그런 걸 이렇게 표출하는 댓글이나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실제로도 이제 그 샤를 페로가 살았던 때가 약간 그 이제 절대 권력 그때쯤 이제 뭐 태양왕 뭐 이때쯤인가 봐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샤를 페로가 이제 쓰면서 그때 당시 남자들이 원했던 여성상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여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되게 순종적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막 이런
맞아. 착하고 한없이 착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그런 댓글을 쓰신 남자들은 네. 그런 남자들도 그런 수준 높은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썼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요즘 여자들도 현실을 직시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남자분도 예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여자들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은 또 자기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같거나 조금 높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까이고 까이다 보니까 여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왕자가 아니면서 신데렐라를 찾는데 신데렐라가 당연히 왕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난을 하죠. 저 여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 반대로 여성분들도
네가 감히 날 넘봐? 이런?
여기 뭐야?
나는 이 위치지만 내가 만난 남자 저 위여야 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자기의 동등한 입장이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그런 사람을 꿈꾸게 되는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니까 서로 비난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나?
그렇죠. 서로 너무 그게 선이 높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몇몇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그게 있는 것 진짜 자신 있는 왕자가 아니면서 신데렐라 언제나 꿈꾸고 그 여성분이 자신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저 여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져있다고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인터넷에 뭐 유명한 그 특정 사이트에서 여성 비하가 심한 분들이 아마 그런 거에 좀 빠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그분들이 여성 비하하는 글을 이렇게 뭐 캡처돼서 떠돌잖아요. 그걸 잠깐 봤는데 정말 이유 없을 정도의 비난 수준? 뭐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하는?
오히려 그렇게 막 여성분들을 막 폄하하고 비하하는 분들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막 여성분들한테 관심이 많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근데 그럼 걔네들은 여자 욕하면 결혼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 아니야? 뭐야?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어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게 문제인 거죠.
멀쩡하게 가정 있는 사람도 있을까?
멀쩡하게 가정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아, 자신의 아내지만 저 여자는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살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뭐 그랬을 걸 막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 지난 주에 얘기했던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조금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난하실 노릇이 아니라 좀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우리 인어공주 얘기했을 때 불공정 거래라고. 네. 이게 딱 불공정 거래는 거. 내가 왕자고 이런 분은 변하지 않을 건데. 이 아무래도 신데렐라는 귀족이라고 해도 왕보다 돈이 재산이 많거나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에 했던 미운오리 새끼랑도 또 연관되는 게 왕자는 신데렐라의 외모밖에 안 봤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렇네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저 멀리서 오는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집안이고 뭐고
네, 난 저 여자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잠깐 얘기 나눠보고 같이 춤춘 거밖에 없는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 보면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갔잖아요. 막 금? 이 여자 완전 예쁜데 금 은으로 만든?
그 빨간 구두로 이야기 넘어가서 그렇게 외관에 치장하는 저 여자만 보고서 착각에 빠진 거야.
맞아. 아, 저 여자는 예쁜데 돈도 많고.
맞아.
우리 좀 동심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나 마녀니까 까야 돼. 열심히 까야 돼.
그러면은 저는 페어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얘기를 나오니까 너무 잘 통한 거지. 얘기도 했잖아.
빨간 구두에서 나왔던 것이피 저렇게 아름답게 차려 입은 여자는 앞에서도 다들 그래요. 이 사람은 뭐 신분이 뭐건 간에 저렇게 아름답게 차려 입고 화려하게 차려 입고 왔으니까 저 사람은 공주라고 이미 단정을 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왕자도 귀빈석에 앉혀요. 네.
그래요.
신데렐라.
그리고 딱 발표를 했어요. 이 구두야 만든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네. 신데렐라 얘기하는 거지 뭐.
네, 근데 맞았는데. 이 신발은 맞았는데 보니까 보니까 뭐 그렇게 잘 사는 뭐 집안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었고 근데 발표는 냈으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뭐 외모만 네. 보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이렇게 사랑이란 감정이 섞였겠죠 뭐.
맞아요 그 왜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3일인가 만에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다른 뮤지컬에서도 하루 만에 뭐 사랑 빠져 도망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왜냐면 신데렐라의 미는 지속될 수가 없잖아. 이 시대에 무슨 성형외과 다 있겠어요.
근데 예쁜 사람들이 늙어서도 예쁘대요.
진짜 예쁜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예쁘지.
결국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로 돌아가나요?
다 한번 훑어보는 이 아프 동화들을. 저희가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맞춰보면은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믿었어 그 말을. 미의 기준은 바뀐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뚱뚱한 여자가 되게 인기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거 신데렐라도 좀 오래된 동화 아닐까요?
엄청 오래된 동화죠.
근데 그때부터 예쁘고 날씬한 게 위의 기준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러면
뚱뚱한 여자였을 때는 고조선 시대
나는 옮겨 이렇게 바뀐
인류의 미의 기준이 외관이 아니야 건강이던 시절
수렵 막 체집 막 이런 거 수렵 체집 시절에
어머 저 여자는 맨손으로 막 뜨질 때려다가 너무 아름다워 막 이러던 그런
내 자손을 많이 낳아줄 수 있을 것 같군.
자 지금 고조선미 마녀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 농담이고 이거 알아서 편집할게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는 걸 하고 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돌아왔죠?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앞으로도 꾸준할 것 같고 뭐
얘기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네. 자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 좀 안 좋게 많이 비춰지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글도 보면 되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할까나? 그게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게 만연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들 마음속에 있는 판타진?
그쵸. 솔직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고 싶진 않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미운 우리 새끼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외모나 그런 거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불공정 거래 그 얘기 어떤 김미경 씨인가? 이렇게 뭐
네.
아, 할 때
언니의 네, 네. 뭐였죠?
어쨌든 그 거기에서 나왔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게
맞아요. 그 분이 그 한참 확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논문 조작인가
아, 네.
논문 표절 그 이야 그거 하기 전까지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게 강했어요.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갈
그 살벌한 비판 그런 거 그런 거에 그르게 많이 공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확 뜬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다들 당연스럽게 갖고 네. 있는 건데 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쯤 해보고. 뭐 이번 주도 뭐 누차 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뭔 얘기했지라는 생각이 약간씩 들긴 하지만 뭐 알아서 잘 편집해 볼 이야기인 거고
정작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참
혹시 저희만 재밌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네,
피드백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 뭐 다음에는 뭐 저희가 이 다양한 조만간에 한번 전래동화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뭐 다음 주는 저희가 이렇게 뚜렷이 정한 건 아니지만 그 뭐 이 겨울왕국과 눈의 여왕의 비교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고 저희가 뭐 준비되는 대로 다양한 목소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재미로 해볼 테니까 대하고 어떻게 뭐 2주 연속 참여해 보신 로드님 같은 경우는
왠지 고정이 되실 듯한
아 그렇네요.
뭐 저희는 뭐 언제나 환영하니까
네 환영해 주신다면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야기로
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웹툰 제가 했던 거 다시 연재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 달 쉬었거든요. 한 달 정도 공모전 준비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1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1년.
네, 1년 하면 뭐 해주겠지? 이런 말 있냐?
저는 취직의 벽이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취준 해야 되는데 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말 저는 그 저 소개할 때 옛날에 그런 식으로 소개했잖아요. 뭐, 현학생 미래백수라고. 이제 현백수 미래백수로 전락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시간이 너무 남는다고 막 너무 막 남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주도 이렇게 맞춰보는 걸로 하고 언제나 말하지만 다음 주는 좀 더 재밌는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해요.
웹툰 이어인 많이 찾아봐 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Just say